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24개의 제사장 반열 중에 여덟 번째인 아비야 반열이 성전에서 직무를 행할 때에 그 반열에 속했던 사가랴도 제사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많은 직무 가운데서 당시의 제사장으로서는 평생에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었던 성소에서 분향하는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향단 우편에서 계신 주의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사가랴가 보인 반응을 오늘 본문 1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사가랴는 주의 천사를 보고서 놀랐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사가랴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자기 자신 앞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까지 찾아와 주시다니요. 제게 큰 영광입니다라고 반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밀타작은 사방이 모두 뚫린 넓은 공간에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노략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구덩이 속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던 기도원을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알고서 그는 탄식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사기 6장 2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천사를 뵙고서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슬프도소이다 라고 감탄사만 내뱉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인간은 모두 본질적으로 유한하고 완전히 오염되었고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영원하시고 영원히 결코 오염될 수 없고 거룩함 그 자체이신 분을 뵙게 될 때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기도원과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고서 두려움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땅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 12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가랴는 두려움에 빠져 마비가 되었다. 인간은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에 언제나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성경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그 인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수백 번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을 가짐으로 비로소 우리 자신들이 피조물임을 깊이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아주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인생과 신앙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욕망이라고 하는 연료를 담아 달릴 때에는 과속을 하고 있는지 인도가 아니라 제대로 차도로 달리고 있는지 방향은 바른지 잘 확인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딱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 자기가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이 과속을 했는지 차도가 아니라 인도를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또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지나온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음으로 인해서 깊이 탄식하고 절망의 한숨을 쉴 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용기를 입어서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제대로 된 길로 또 제대로 된 속도로 우리 인생 자동차를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브레이크와 엑셀러레이터와 같습니다. 찬송가 305장은 그리스도인은 물론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이 찬송가의 2절 가사가 이러합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런데 원 영어 가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직역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내 마음이 두려워하도록 가르친 것은 은혜였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도 은혜였습니다. 내가 처음 믿었던 시간에 나타난 은혜는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분을 경외하는 것, 즉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도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하게 해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수님 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천사로부터 들은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9, 5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처녀가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천천병력과 같은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몹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 두려움 위에 주의 긍휼이 임했다고 노래합니다.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천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간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데에시스인데 이 단어는 부족하다, 결핍되다의 뜻을 가진 데오마이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와 간구라는 말이 마치 그 한 쌍이 되어서 자주 등장합니다.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RM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약간 다릅니다. 기도가 공예배의 기도라면 간구는 개인 기도입니다. 기도가 포괄적이라고 한다면 간구는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간구는 아주 간절한 기도입니다. 주의 사자는 사가랴가 드린 간구함을 들었다고 하시는데 사가랴는 무슨 내용을 간구로 드렸겠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그가 자식 낳기를 간구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의 가정에 자식이 없었고 또 주의 사자가 아들을 낳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가랴는 지금 개인으로 성전에서 기도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성전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 분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자기 자식이 태어나기를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몸부림치고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사람이 취할 태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주의 사자의 말에 사가랴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라고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간구했던 것은 없는 자식 하나 주시기를 바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내 엘리사벳이 낳은 아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한 주님을 맞아들일 만한 백성이 되도록 준비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주의 사자의 말로 볼 때 사가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랫동안 간구하고 있었던 구원자를 보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사가랴의 아들을 통해서 그 길이 준비된다고 합니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식 갖기를 포기했지만 오래전에 자식을 주시기를 간절하고도 간곡하게 기도드렸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세월이 너무 오랫동안 지나서 사가랴는 그 기도를 잊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잊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응답해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약의 문을 닫고 주님께서 오셨음을 알리게 하는 일을 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 처절하게 드리는 기도, 꼭 이것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드리는 기도가 마치 허공에 그냥 사라지는 것 같을 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가랴처럼 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를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13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삼손과 사무엘처럼 성경에 태어나기 전에 출생이 예고된 사람도 극소수이지만 그 이름까지 예고된, 즉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신 사람은 더욱 드뭅니다. 사라의 몸종이었다가 아브라함의 첩이 된 하갈이 임신하였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의 사자는 사가랴에게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은 주님은 자비로우시다, 주님은 은혜로우시다입니다. 사가랴의 가정에는 그의 결혼 이후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가정에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아주 수치스럽게 여기던 일이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주 큰 눌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요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짓게 하신 것은 그동안 사가랴의 가정에 자식이 없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정도 정치적으로는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연이은 압제를 당했고 헤롯 대왕의 학정이 극심하였습니다. 또한 신앙적으로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어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련하게 여겨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요한, 주님은 자비로우시다라고 짓게 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역사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출생을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게 될지를 1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요한의 출생이 사가랴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 특히 그 사가랴가 살던 마을에 살지 않던 사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 후대에 사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사가랴의 가정에 자식이 없다가 늦둥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의미이겠습니까? 본문이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표면적이거나 말초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본질적이며 영원한 관점에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되면 그 길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서 영원까지 잇대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의 출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가랴의 가정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요한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1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 앞에 큰 자가 되매를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 큰 자, 주님 보시기에 큰 인물은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사람들 앞에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인물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진 신분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서울시장님이 예배를 드린다면 서울시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주 많이 긴장을 하고 여간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혹 시장님의 심기가 불편한 것은 아닐까 아주 예민한 상태로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서울시 공직 앞에서는 그분이 가장 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은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 장군은 그의 주인 즉 아람 왕에게 크게 여김을 받던 존재였습니다. 그가 나라를 건질 정도의 큰 전공을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나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람의 군인들에게는 나만 장군에게 나병이 있든 시력이 좋지 않든 귀가 잘 들리지 않든 발에 무좀이 있든 그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람의 군대에 관한 가장 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비록 나병 환자였을지라도 아람의 군인들에게는 상관이요 명령을 내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나만 장군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면 그가 성경에 있는 것보다 10배의 더 큰 전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저 나병 환자로만 보일 것입니다. 매년 10월에는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12월 10일에 노벨 사망일에 맞추어서 노벨상 수상식이 거행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문학에 관한 한 큰 인물일 것이고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는 물리학에 관한 한 큰 사람일 것이며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인권에 관한 한 큰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주 앞에 있는 사람이 또한 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요한은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서른 살이 될 때까지 광야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입었던 옷은 낙타 가죽 옷이 아니라 낙타 털옷이었습니다. 낙타 털로 거칠게 만든 옷이었습니다. 그가 먹었던 음식도 최하층민의 주식이었던 메뚜기와 야생꿀인 석청이었습니다. 게다가 30대 초반에 참수를 당함으로 생애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당시에 세상적인 시각으로 또 사람들의 보기에 얼마나 큰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치계의 거물이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재계의 큰 손이라고 회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학문이나 예술계의 거장이라고 하는 칭호도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요한을 떠올리면 혀를 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초라한 옷을 입고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으며 참수를 당한 요한을 그 어떤 사람보다 큰 사람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맹목적인 경제제일주의의 삶이 우리를 주 앞에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화려한 스펙 쌓기 제일주의의 인생도 우리를 주 앞에 큰 사람으로 세워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는 삶도 주 앞에서 큰 사람으로 여김을 받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동일합니다. 우리의 소유가 어떠하든 우리의 직업이나 직장이나 지위가 어떠하든 또한 우리의 나이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우리 모두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십시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자손들도 그러하도록 소망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여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상처투성이, 허상투성이, 부실투성이의 이 시대와 하나님과 진리를 외면하는 이 세대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21세기의 요한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은혜이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은혜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은혜이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던 사가랴의 가정에 요한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그의 가정에도 기쁨을 주셨고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게도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머리를 숙이신 분들 중에서도 자녀를 낳기를 원하지만 아직 자녀가 없다면 그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오랫동안 자녀를 갖기를 원했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처럼 더 이상 자녀를 가질 희망이 흐려지는 가정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무자식이 상탈자가 아닌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 각자가 요한처럼 주님 앞에 큰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사람들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소망했는지 세상에서 큰 자가 되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속상해했는지는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새로워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도 주님 앞에 서게 하는 주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